오비디우스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소로 변하고 나무로 변하고 꽃으로 변합니다. 오비디우스의 세계에서는 꽃, 나무, 새, 돌, 메아리 그 어느 것 하나 사연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죠.
21세기 불가능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변신 이야기의 허무맹랑한 판타지에서 여전히 전율을 느낍니다. 그건 아마도 자연과 신 그리고 인간이 한데 어우러져 뿜어내는 생명력 바로 그것만은 첨단 과학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고전읽기의 권진영입니다.
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죠. 또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자기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고.
네. 네.
그것이 변신 이야기에서 오비디우스가 하려는 얘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네요.
권진영 씨, 뭐로 변신하고 싶어요?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전지현?
아이, 진짜.
송혜교?
좀 오늘 좀 진지하게 좀 가봅시다.
그렇게 변신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시건방지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최하정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집애야, 너 보면 전지현, 송혜교 이런 애들 참 겸손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군요. 또 오늘도 개그를 치고 말았네요.
네. 아이, 재밌습니다.
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후 4시 고전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고전 읽기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전 읽기는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찾아오시려면 검색창에 고전 읽기 치시면 됩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동안 오비디우스가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신, 뭐 신이 결국은 인간의 모습이겠지만
네네.
신들의 사랑과 욕망과 분노와 또 복수 등등등.
네.
아, 정말 재밌었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저는 이름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우리 신들의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순간 포기하고 싶었지만 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 같아서 적응이 안 됐지만 또 여기 고전읽기와 함께하니까 아 네.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늘 사실 변신 이야기의 뒷부분 인간의 이야기와 로마 건국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이 방대한 이야기들을 그래도 좀 이름이라도 좀 덜
그래.
헷갈려야 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뭐가 좀 배우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변신 이야기의 의미를 짚어보기 위해서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건국대학교 김길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건국대 김길수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우, 참, 잘생기셨죠, 우리 교수님.
네.
네.
훈남이세요, 훈남.
네, 그러니까요. 설레네요. 저는 그 말로만 듣던 그리스 로마 신화, 이번에는 변신 이야기 읽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하면서 놀랬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을 줄줄이 엮어대는 애들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어디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명로진이요.
아이, 무슨.
깜짝 놀랐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애들이래.
변신 이야기의 매력. 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교수님?
아, 예. 푸블리우스 오비디우스 나수의 변신 이야기는
네.
그리스 로마 시대를 통틀어서 그리스 신화를 가장 방대하면서도 총체적으로 정리한 작품. 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변신 이야기는 오비디우스라는 뛰어난 시인의 작가적 네. 상상력이 곁들여져서 그리스 신화에 재미와 흥미를 더한 작품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겠네요.
와, 우리 김길수 교수님 목소리가
바리톤이세요.
네, 바리톤으로 낮게 쫙 깔리면서
그러니까
자, 아직 그럼 여러분들 변신 이야기의 매력을 잘 못 느끼셨다면요 오늘 건국대 김길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변신 이야기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읽어드리는 변신 이야기는 민음사에서 나온 이윤기 선생 번역의 책인데요.
네.
또 물론 첫 시간에는 저희가 천병희 선생의 번역본으로도 또 소개를 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번역본이 완역본이긴 하지만
네.
전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비디우스의 문체입니다. 또 뭐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문체가 그렇게 화려하고 유려하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라틴어 원전을 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기식 교수님.
예.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와 더불어 라틴 문학의 최대 걸작이라고 얘기됩니다.
네.
특히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 서사시에 사용되는 율격 중 하나인 헥사메타 식구를 사용한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 비극의 엄숙함, 장엄함과는 조금 상이한 라틴 문학의 쾌활함, 생기발랄함, 그리고 생생하고 감각적인 묘사, 풍자의 정수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이 오늘날까지 오비디우스의 문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해진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그래요. 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치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교수님, 저는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었던 게 오비디우스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식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다가 저 얘기로 옮겨가고 하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또 찬찬히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연결고리가 있었을까요?
그 총 15권으로 구성된 변신 이야기는
네.
최초의 신 카오스로부터 오비디우스 자신의 시대까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 변신 이야기는 또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죠.
네.
1권부터 6권까지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7권부터 9권까지는 영웅의 이야기. 그리고 10권에서 마지막 15권까지는 인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이야기들이 마치 연속적인 시간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신화는 역사와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 때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때론 주제의 유사성이나 상이성에 따라서 그리고 때로는 지역이나 계부에 따라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독자는 진영 씨처럼
네.
내용에서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아마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읽다 보면 제목이 그 라틴어 원래 제목도 이게 변신 이야기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변신 아닌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의 라틴어 원제는
네.
메타모르포세스라고 전해지죠. 메타모르포세스라는 라틴어는 우리말로
네.
변형, 변모, 변질,
네.
형태 변화, 변신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메타모르포세스에는 변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변신 이야기라고 하지 않고 변형담 이렇게 번역하시는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죠.
예.
이처럼 메타모르포세스에는 변신을 기본적인 소재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외에도 서아시아의 전설 아니면 수사학적인 논쟁 이런 것들로 채워진 부분들도 있고 삶의 변모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 있습니다.
네. 원래 이윤기 선생이 변신 이야기 1권을 처음 저 발간하실 때는 둔갑 이야기라고 발간하셨다고 그래요.
둔갑 이야기.
둔갑 이야기.
너무
둔갑술.
둔탁스럽네요. 둔갑 이야기 하니까.
아, 이거 재미네요. 알겠습니다. 돌발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그 오비디우스가 맨 처음 변신 이야기를 써서 그럼 어떻게 그 전해져 왔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종이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비디우스보다 훨씬 이전인
네.
호메로스의 작품들도 다 파피루스 종이에 다 전해지고 있죠.
파피루스가 있었군요.
예, 예.
파피루스?
파피루스.
예.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아마 그 재지술이 훨씬 더 발전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 나일강이나 이런 데서 난 파피루스 나무를 재료로 한 종이 비슷한 그 이집트 관광 갔을 때 보니까 그 팔더라고요. 그
예, 예.
종이처럼
그
생긴
좀 사오시지 파피루스. 그러셨어요. 거기다 일기라도 쓰게 이렇게.
남기게요?
에이, 참. 그러니까요.
써서 남기시려고.
전 둔갑 이야기로.
권진영의 김태희 둔갑 하다가만 이야기.
둔갑 이야기로 한번 써보게.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또 청취자분들이 인사를 해주시네요. 김재용님 고전 읽기 반가 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기준 김복래님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박창영님이 참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남신 1호 여신 2호 하면 이름 외우기가 쉬울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뭐. 프로가 있었잖아요.
네.
남자 1번, 뭐 여자 1번.
아, 그런
뭐 프로가 있었지.
예.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최영규님. 파피루스는 종이가 아니죠? 하셨습니다.
종이 이전 단계겠죠?
파피루스를 네. 가지고 이제 종이를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예.
어, 그렇구나. 파피루스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저, 이집트에서도 지금 팔긴 하는데 네네. 약간 그 거친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친 네, 그렇습니다. 종이. 네.
자, 이렇게 그 바닥에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아, 오늘 사연 주제는 그 연관해서 드릴게요. 또 뭐 사실 좀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요. 평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궁금하셨던 것도 좋고 좀 뜬금없는 질문도 좋습니다.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하고 싶은 것도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드립니다. 반디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뜬금없는 질문들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다짜고짜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이야기 뒷부분에는 이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데요. 직각 삼각형에 관한 정리로도 유명한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1번 아르키메데스, 2번 피타고라스.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중학교 수학에 나올 거예요.
네.
이 사람의 정리라고도 하죠. 잘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사실 아르키메데스인지 피타고라스인지 세월 지나면 또 헷갈리잖아요.
그냥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정답이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치?
많이 들어본 사람.
네. 둘 중에 많이 들어본 사람으로 네. 보내주세요.
네.
변신 이야기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트로이 전쟁부터입니다. 이야, 이거 트로이 전쟁만 트로이 해도 전쟁. 사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일리아드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일리아드 오디세이에도 두꺼워요. 베르글리우스의 아이네아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두껍고 변신 이야기도 두꺼운데 변신 이야기 속에서는 트로이 전쟁에 대한 부분이 몇 페이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오비두스의 변신 이야기는 트로이아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그리고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로 이어지는 전통에 분명히 기초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아이네이스가 영웅 서사신데 비해서 네. 변신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한 그냥 일반적 서사시라는 차이가 있죠.
네.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 일리아드에서는 아킬레우스를
네.
오디세이아에서는
오디세우스
그리고 아이네이스에서는 아이네이아스라는 영웅이 주인공으로 해서 각 영웅들의 무용담과 활약상이 이야기되고 있죠.
네네네.
하지만 변신 이야기는 세상 처음부터 자신의 시대까지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일반 서사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세 편의 영웅 서사시에서 자세하게 노래했던 내용들을 오비디우스는 아마 자신의 책에서 단순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심리적 이유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트로이 전쟁 이후의 이야기에서요. 주인공은 단연 이 사람 아이네이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네이아스 어떤 인물인지 먼저 좀 알고 가실게요. 알고 가고 싶어요.
예. 예, 제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잠깐만요. 교수님, 우리 아이네이아스 누군지 알고 가실게요.
예.
네.
아이네이아스 소개를 조금 길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아 전쟁에 참전했던 트로이아의 영웅입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는 앙키세스라고 하는 왕이었고요.
네.
어머니는 베누스라고 얘기되는 아프로디테 여신이었죠.
네.
그리고 부계로는 그 제우스의 후손이기도 하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신화에 따르면 아프로디테 여신이 앙키세스와 사랑을 나눈 이후에
네.
앙키세스에게 이런 예언을 해줍니다.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 아들이 트로이아인들을 다스릴 것이며 대대손손 자신이 죄송합니다. 대대손손 네. 자손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예언을 남기게 되죠.
네, 네.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아에서 헥토르 다음으로 가는 가장 용맹스러운 영웅이었고 아킬레우스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불굴의 용기를 가졌던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 신들의 보호를 받는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아 성이 함락될 것을 미리 알고 어머니 아프로디테 여신의 지시에 따라 아버지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성을 빠져나와 트로이아 성 인근의 이대산으로 피신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곳에서 남은 트로이아 유민들을 규합해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유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네이아스의 모험담은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네.
그 책에 따르면 아이네아스는 숱한 모험을 겪은 후에 라비누움을 건설한 창시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라비누움. 로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라비니움. 자, 그럼 변신 이야기 중에서 신이 된 아이네아스의 대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궁의 신들 중에는 트로이아의 유민인 이 아이네아스를 좋아하지 않는 신들도 있었으나 그의 불굴의 용기만은 칭찬하지 않는 신이 없었다. 심지어는 유노 여신까지도 해묵은 감정을 누기고 아이네아스를 찬양했을 정도였다. 착실하게 힘을 기르는 아들 율루스에게 후사를 맡긴 아이네아스에게도 이승을 이별할 날이 왔다. 신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베누스 여신은 아버지 유피테르의 목을 껴안고 이렇게 애원했다. 늘 저에게 친절하신 아버님, 다시 한번 친절을 베푸시어 하찮은 자리라도 좋으니 제 아들 아이네아스에게 신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이네아스는 아버님의 손자이자 핏줄에 제 피가 흐르는 제 아들입니다. 스틱스 강을 건너 저 무서운 저승으로 가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할 테니까요. 역설했던 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들의 왕비인 유노 여신도 표정을 부드럽게 지었다. 그러자 신들의 지배자인 유피테르 대신이 말했다.
너에게는 천성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너에게는 아들의 심의를 요구할 자격이 있고 네 아들은 심의에 오를 자격이 있다. 내가 소원한 대로 되리라.
유피테르의 말이 끝나자 베누스 여신은 대신에게 예의를 표했다. 베누스 여신은 자기의 신조인 흰 비둘기 무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갈대 숲 사이에서 누미키우스 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인 라우렌툼으로 내려갔다. 베누스는 누미키우스 강에 명하여 아이네아스의 몸에서 죽음이 앗아갈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씻어가 깊은 바닥에 안치하라고 했다. 뿔이 달린 강의 신은 여신의 명에 따라 아이네아스의 몸에서 죽음이 앗아갈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씻어내고는 영생에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었다. 베누스 여신은 아들의 몸을 정죄하고 신들이 쓰는 향수를 뿌린 뒤 그의 입술에다 달디단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발라주었다. 아이네아스는 이리하여 신이 되었다. 퀴리누스의 백성은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꾸민 다음 인디게스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이 신을 섬겼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알바 왕국과 라티움 왕국은 이름이 둘인 아이네아스의 아들 아스카니우스의 지배를 받았다. 이 아스카니우스의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은 실비우스였다. 이 실비우스의 아들 라티누스는 옛 왕권을 되찾고 조상의 이름을 영광되게 했다. 라티누스의 뒤를 이은 왕은 알바, 알바의 뒤를 이은 왕은 에피투스였다. 에피쿠스의 뒤를 이은 것은 카픽스, 카픽스의 뒤를 이은 것은 카페투스, 그 다음은 티베리누스였다. 이 티베리누스는 투스쿠스 강에 빠져 죽게 되는데 그가 죽은 뒤로 이 강은 티베리누스 강이라고 불린다. 이 티베리누스에게는 레물루스라는 아들과 전사로 이름 있는 아크로타라는 아들이 있었다. 장남인 레물루스는 감히 벼락 던지는 신용을 하다가 벼락을 맞아 죽으면서 형의 못지않은 용감한 아크로타에게 왕위를 넘겨주었고 이 아크로타는 영웅 아벤티누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아벤티누스는 천수를 누리고 죽어 그의 영토 안에 있는 자기의 이름을 붙인 언덕에 묻혔다. 아벤티누스 사후에 프로카에게로 계승되었던 왕위는 그 뒤 팔라디움인들에게로 넘어갔다.
네, 방금 들으신 음악은요. 레지엠의 펀다멘툼 듣고 오셨습니다. 로마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이네아스 이야기 읽어드렸는데요. 위대한 제국 로마를 세운 인물이니까 당연히 신이 되어야겠어요.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로마를 세운 게 늑대젖을 먹고 자란 형제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얘네들이 아이네스하고는 어떻게 되는 사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네. 로마를 건국한 시조는 로뮬루스 레무스 쌍둥이 형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 하지만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에 따르면 트로이아의 영웅 아이네이아스가 새로운 정착지를 찾는 모험 끝에 라비니움을 건설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아이네이아스의 아들인 이울루스가 네. 장차 로마의 모태가 될 알바롱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그 알바롱가에서 알바의 왕들을 거쳐 로뮬루스 레무스가 태어나게 되죠. 아, 결국 로뮬루스 레무스는 아이네이아스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아프로디테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로디테는 우라노스의 바다에 떨어진 피로부터 탄생한 여신이기 때문에 로마는 결국 그리스 신화의 초대 대신인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연결되게 되죠.
결국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요.
네.
자기들은 신의 후손이라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네.
변신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건가요?
아.
네. 이 사람들 좀 보게?
은큼하네.
좀 깜찍하네요. 네, 그렇군요. 하긴 뭐 우리도 당군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아.
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네요. 환웅, 네. 환인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아, 그래서 저 오비디우스가 그런 얘기를 했군요. 왜 저는 그 하필이면은 트로이 전쟁에서 진 트로이의 후손인 아이네이아스 얘기를 하는지 몰랐는데
네.
이렇게 연결돼.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는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뮬루스와 레뮬루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형제가 뭐 늑대 젖을 먹고 이제 자라나서 로마를 세운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신화가. 로뮬루스가 형인가요? 형이 로뮬루스. 동생을 죽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 둘이 같이 세우면 좋을 텐데 왜 신화를 또 이렇게 썼을까요?
그러니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네.
그 레무스가 매사에 느렸고 그래서 언제나 로뮬루스에게 밀렸다고 합니다. 아, 쌍둥이 형제가 어려서부터 적대적인 관계였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우애가 대단히 기뻤던 걸로 얘기가 됩니다.
네.
아, 그런데 그 두 형제는 할아버지인 누미토르의 조언에 따라서
네.
서로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장소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되죠. 아, 그래서 로뮬루스는 팔라티누스 언덕에 그리고 레무스는 아벤티누스 언덕에 각자 자리를 잡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전조가 나타나는 곳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로뮬루스에게는 12마리의 독수리가 나타났고
네.
레무스에게는 6마리의 독수리만 나타났던 거죠.
네.
아, 신이 이처럼 로뮬루스를 선택하게 되자 로뮬루스는 이제 자신의 새로운 도시의 경계를 긋기 위해서 황소 두 마리의 쟁기를 묶어서 커다란 고랑을 파게 됩니다. 아, 그런데 신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기분이 상했던 레무스는 로뮬루스가 파놓은 고랑을 뛰어넘으면서
네.
그 고랑은 누구도 건널 수 있다라고 비웃게 되죠.
아.
이에 모독을 느낀 로뮬루스가 칼을 뽑아서 레무스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로마하면 최고의 스타는 역시 시저 카이사르잖아요. 저는 사실 이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럼 카이사르도 변신 이야기에 출연하나요?
예, 그렇죠. 변신 이야기에서 카이사르에 대한 언급은 1권에서부터 이어집니다.
네.
1권 200행, 그 이윤기 선생님 번역으로 1위로 둔갑한 리카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시면요. 저 불순한 무리들이 카이사르를 죽이고 이로써 이 땅에서 로마라는 이름을 지우고자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바로 카이사르에 대한 첫 언급이라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카이사르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마지막 15권의 결사 바로 앞에 있는 카이사르의 승천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비디우스는 카이사르를 전쟁은 물론이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정치에도 능숙했던 인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네.
그 오비디우스 시대가 아우구스투스 시대잖아요. 아우구스투스는 바로 또 카이사르의 양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칭찬해 준 거죠. 잘 써준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요즘 그런 느낌도
예.
있고.
명 선생님 예. 말씀처럼 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변신 이야기 자체가 로마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 속내가 있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근데 그렇구나. 제 느낌은 말이에요. 이게 저 앞에 그 신들 얘기 나오고 화려하게 변신하고 이럴 때는 재밌다가
네.
요 트로이 전쟁 뒤로 가면은 살짝 맥이 빠지는 느낌인데 저만의 느낌인가요?
이 변신 이야기의 12권부터 15권까지가 트로이아 전쟁과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비디우스는 자기 이전에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가 노래한 트로이아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썩 변신 이야기에서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다시 말해서 이야기를 건너뛰는 듯한 그런 기분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앞에 이야기들과 하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거 아니군요.
네. 그럼 고대 서사시가 변신 이야기 말고도 많잖아요. 유명한 일리아스. 그리고 오디세이아를 비롯해서 헤시오도스 신들의 계보도 있고요. 아르고 이야기 그리고 아이네이스도 있는데 다른 서사시하고 나란히 놓고 보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 한 몇 등 정도 할까요? 저다운 질문이죠. 이러다가 교수님 질문 안 받으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무슨 순위가 있나요?
행복은 그렇습니다. 성적 순위더라고요. 예, 예.
지금 이야기된 텍스트들 중에서 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그리고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는 특정 영웅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는 영웅 서사시입니다. 하지만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 헤시오도스의 테오고니 즉 신들의 계보와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가 시간적 순서에 따른 혈통적 계보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져 있다면 변신 이야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주제나 지역의 유사성 그리고 인물들의 상관성 이런 것들에 따라 연결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텍스트들이 나름대로의 특징과 가치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네.
등수를 매기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제가 좀 혼날 줄 알았어요.
보면
네. 저기 가서 저기 무릎 꿇고 있겠습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같은 등수 뭐 그렇게 아시죠.
네, 같은 등수.
그런가요? 좋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얘기 좀 들어볼게요. 신정윤 님이 오늘 교수님의 목소리가 안정되고 따뜻합니다. 책에 부족한 느낌을 채워주시는 느낌이에요 하셨어요.
네. 그리고 김지연 님 단풍 보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재미있는지 우리 아들 굉장히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똑똑하신 아드님이네요. 박귀라 님 오랜만에 본방사 수중입니다. 고전 읽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독서 토론회가 종종 열립니다. 감사해요. 고전 읽기 화이팅 하셨고요.
화이팅. 그리고 김경희 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등장하는 열두 신의 이름이 헷갈리는데 열두 신의 관계 및 가족 계보가 궁금합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이네요.
이거는 다 대답해드리려면 한 2박 3일 걸리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신들의 계보와 가족.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만 예, 예.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스 신화에는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우스가 처음부터 이 세상 최고의 신도 아니었죠.
그랬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세 번째 최고의 신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초대 대신은 제우스의 할아버지인 하늘의 네. 신 우라노스였고요.
네.
2대 대신은 우라노스의 아들이자 제우스의 아버지였던 시간의 신 크로노스였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 이전에도 세상을 지배했던 신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들을 타이탄 신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재미있는 것은 지금 질문을 주신 것처럼 티탄 신들의 시대건 올림포스 신들의 시대건 주신의 수는 언제나 열둘로 제한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리스 신화 시절 사람들이 느끼는 완전수, 퍼펙트 넘버가 바로 12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올림포스 12주신들의 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궁금해 하셨는데요.
네.
올림포스 12주신은 크게 양날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제우스의 형과 누이들이 있고
네.
또 다른 쪽에는 제우스의 자식들이 들어가는
자식들.
그래서 그 12주신이 힘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네. 설명드릴 수
쉽게 말하면 이제 제우스 일가가 다 그냥 문어발식 경영하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제우스 일가요. 제우스 네. 일가. 자 안소마님 그리스 신화는 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건지 궁금하네요 하셨고요. 2444님.
네, 그리고 우리가 스파르타식 그러잖아요. 이 말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된 말인가요? 하셨습니다.
스파르타가 좀 험하게 스파르타. 다스렸죠, 사람들을. 네. 9865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객체들은 매끈한 피부인데 정말 털이 없을까? 진짜 뜬금없는 질문해 주시네요.
그러네요. 아, 그리고 박창영님, 신화는 원래 사람들이 믿던 사실을 오비디우스가 기록한 건가요? 아니면 오비디우스가 창조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게 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오비디우스가 신화의 창작자는 아닙니다.
네네. 네,
오비디우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네.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 이렇게 이어지는 그리스 시대에 이미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선배 작가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하지만 오비디우스만의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신화 이야기들을 총체적으로 모아낸 작가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모아낸 작가.
자, 오늘 그럼 퀴즈 한번 다시 드리죠.
네. 예,
변신 이야기 뒷부분에는 이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데 직각 삼각형에 관한 정리. 네, 누구누구의 정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아르키메데스, 2번 피타고라스. 그 어떤 분은 그 정리가 뭔지는 기억 몰라도 그 사람 이름은 기억나요 하고 네.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음악 한 곡 들으시면서 잠시 머리 식히고 가실게요. 코니 프랜시스가 부릅니다. 스투피드 큐피드.
네, 자 이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의 이야기를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왜 중학교 때 저는 배운 것 같기도 한데 배웠습니다. 확실히. 저 중학교 졸업했거든요.
네.
근데 혹시 교수님은 이 직각 삼각형 공식에 대해서 아시나요?
예.
교수님이시니까 아시겠죠?
아닙니다. 저도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네. 예.
네.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네. 제곱의 합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건가요?
역시 교수님이셔.
역시 교수님 천재, 네. 천재.
천재, 우와. 천재. 중학교 때 배운 것을, 야, 지금까지. 어쨌든 자,
네. 네.
이분의 가르침, 그 대목이 이 변신 이야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 대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할 뿐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혼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알맞은 형상이 있으면 거기에 깃들입니다. 짐승의 육체에 있다가 인간의 육체에 깃들기도 하고 인간의 육체에 있다가 짐승의 육체에 깃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고 돌 뿐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랑말랑한 밀랍을 보십시오. 이 밀랍으로 새로운 형태를 만들면 거기에는 그 전의 형태가 남지 않을 뿐더러 그 전의 형태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양만 변했을 뿐 밀랍은 여전히 밀랍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영혼은 어디에 가든 처음의 영혼 그대로입니다. 다만 다른 형상 안에 자리를 잡았을 뿐입니다. 그대들에게 경고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음식으로 삼음으로써 인간이라는 고귀한 지위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잔인무도한 살육으로 인간의 혼과 똑같은 혼을 그 거처에서 쫓아내는 짓을 삼가십시오. 피로써 피를 살찌우면 안 됩니다. 내 말을 더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배에 돛을 바람으로 부풀리고 넓은 바다를 두루 누려본 사람이니 내 말을 더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드러난 것은 단지 찰나적인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흐릅니다. 강처럼 흐릅니다. 강물에 어디 가만히 정지해 있는 순간이 있던가요? 물결은 다른 물결에 밀립니다. 그 물결은 또 다른 물결에 밀리면서 앞에 있는 물결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물결은 밀고 밀리면서 흐르는 것입니다. 앞에 있던 것은 뒤로 처지고 오지 않았던 것이 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자리바꿈을 하는 것입니다. 밤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되면 빛나는 아침 햇살이 밤의 어둠을 이어받는 것을 아시지요? 만물이 깊이 잠든 한밤의 하늘 색깔과 새벽별이 나타날 때의 하늘 색깔은
하늘 색깔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 색깔은 아침의 전령사인 새벽의 여신이 하늘의 새벽빛으로 물들일 때가 다르고 하늘을 태양신 포에부스에게 넘겨줄 때가 다릅니다. 아침에 땅 밑에서 솟아오를 때도 붉고 지평선 너머로 질 때도 붉던 태양신의 낯빛도 땅과는 멀리 떨어진 하늘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곳 공기가 맑기 때문에 하얗게 보입니다. 밤하늘의 달도 같은 모양으로 뜨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이 차는 중이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크고 기울고 있는 중이라면 내일보다는 오늘이 큰 법입니다. 네 계절이 차례로 바뀌는 것을 눈여겨보셨습니까? 이 네 계절은 우리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초봄은 유아기와 같아서 부드럽고 따사롭습니다. 아직 튼튼하지도 곧지도 못하지만 초봄에 밭에서 자라는 곡물은 농부들의 가슴을 희망으로 채워줍니다. 식물이라는 식물은 다 꽃을 피우고 기름진 땅은 색색의 꽃을 한아름 안고 봄을 노래하지만 나뭇잎에는 아직 힘이 없습니다. 봄이 자라 여름으로 접어들면 계절은 젊은이를 연상하게 됩니다. 1년 중에 이때만큼 튼튼한 계절, 풍부한 계절, 뜨거운 계절, 장렬하는 계절은 없습니다. 청춘의 시절이 끝나면 가을이 계절을 이어받습니다. 가을은 풍요와 성숙의 계절입니다. 청춘기와 노년기 사이에 드는 계절,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계절입니다. 이어서 노년의 겨울이 추위에 떨면서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다가옵니다. 머리가 빠지거나 백발이 된 모습을 하고 다가옵니다. 처음의 모양대로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궁무진한 자연의 조화는 끊임없이 이 물건으로 저 물건을 지어냅니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이 우주에 소멸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변할 뿐입니다. 새로운 형상을 취할 뿐입니다. 태어남이라는 말은 하나의 물상이 원래의 형상을 버리고 새 형상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이라는 말은 그 형상대로 있기를 그만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변하여 저것이 되고 저것이 변하여 이것이 될지언정 그 합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변하여 저것이 되고 저것이 변하여 이것이 될지언정 그 합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무슨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생각나기도 하고.
네.
자, 그리스 시대에 이렇게 얘기했던 이 사람은 누군가요?
예,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입니다.
아, 피타고라스.
삐쩍고라서가 아니고 피타고라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이어주세요, 교수님.
예, 피타고라스는 세상을 설명하는 원리로
네.
수와 질서와 조화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이와 같은 생각은 철학뿐 아니라 음악이나 의학이나 천문학의 발전에도 기여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네.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영혼 윤회 사상을 강력하게 믿었던 그런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혼 윤회 사상.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언뜻 들으면 불교의 윤회설 같기도 한데요. 피타고라스의 가르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은 변한다, 세상은 돌고 돈다, 이건가요?
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피타고라스는 네. 오르페우스교의 열렬한 신봉자였다라고 합니다.
오르페우스교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폴론의 인간의 아들 이름이었죠.
예. 예.
그런데 현재는 이 오르페우스교가 어떤 형태의 종교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가 영혼윤회 사상을 강력하게 신봉했던 그런 종교였을 것이라고 추정들 하고 있죠.
근데 왜 변신 이야기하면서 피타고라스까지 얘기를 한 건가요, 오비디우스는?
네.
아마 독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변신 이야기에서 이 부분이 가장 뜬금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를 언급하는 이 부분은 분량으로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적지 않게 기술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글쎄요, 그 정확한 의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오비디우스는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 철학에 대한 이해의 전통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 철학에 대한 조예가 깊다는 것을 내심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잠깐 저 사연 좀 보고 가죠.
네.
이근희님 12 주신이 그래서 12명이군요. 처음 알았어요. 1년이 12달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전 뭔가요?
그 질문이신지.
그러니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그리고 강혜경님 정말 재밌고 인텔리전트한 방송이네요. 오늘도 모두 평안한 하루 맞으세요.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네, 하셨습니다. 재밌고 인텔리전트한 방송 저희 고전일께 추가하는 방송이죠.
네.
7313님 그리스 신화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모두 고전 읽기 아리중 하셨고요.
우와, 우와. 그리고 윤향숙님 중학교 2학년인 딸이랑 같이 듣고 있는데 아직 안 배웠다네요. 정답을 몰라요 하셨습니다. 어떡하죠?
아, 직각삼각형의 법칙이요? 네. 공식? 안 배웠대요. 그거 조금만 저 취조해보면 나올 거예요. 다 조사하면 나와요.
그러니까요.
선사님, 삶의 내공이 묻어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네요 하셨고요.
네, 그리고 김영수님, 진영님 제가 웃어드릴게요.
김남숙님, 진영씨 개그 욕심 네, 하셨습니다.
피가, 예, 개그 피가 흐르고 있어서.
네. 네. 자,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고전일기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국대 김길수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변신 이야기에 대한 충실한 설명으로 함께 주고 계십니다. 저 변신 이야기라는 이런 그, 테마가 말이죠. 이런 네. 주제가 그 그리스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사실 뭐 석탈의 해모수 무슨 단군 이야기 이런 것에 보면 변신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왜 고대 신화에는 이런 변신 이야기가 많이 등장할까요?
신화 속에서 변신은 오직 신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네.
고대인들은 이와 같은 변신의 능력을 통해서 신이 인간과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신을 경외의 대상으로 믿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아, 그렇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정직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신화의 세계는 어차피 판타지잖아요. 트랜스포머도 다 컴퓨터 그래픽이고 해리포터도 다 마법이란 말입니다. 그럼 현실에서는 변신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건데 그럼 변신 이야기가 현대인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리스 신화는 당시를 살던 고대인들에 의해서 지어진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 신화란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성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죠. 더불어 그리스 신화는 당시를 살던 사람들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던 시도이자 삶의 지침서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런 재미있는 옛날 얘기를 넘어서 그리스 네. 신화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콘텐츠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승리의 여신 니케 이름을 딴 스포츠 용품 회사가 있고
네.
제우스의 전령신 헤르메스의 이름을 딴 명품 브랜드가
그렇네,
있죠.
그렇네요. 예. 네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어 체계로 무장한 이지스라고 하는 구축함의 이름이 천하무적의 방패 아이기스에서 유래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은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텍스트들 중에서 변신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를 세련되면서도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길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2000년 넘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우리 인류의 그 문화와 예술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소재들 뭐 그림이든 음악이든 정말 무궁무진한 소재와 주제를 제공해 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 르네상스 작가들에게도 영적 소재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미술가나 음악가들이 뭘 작곡해야 되나 뭘 그려야 되나 하고 생각하다가 변신 이야기 딱 펼쳐보고 그중에 아무거나 뽑아도 될 정도로 풍부한
그러네요. 네,
정말 인류 문화의 보고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비디우스는 방대한 변신 이야기에 막을 내리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변신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예, 이 오비디우스가 직접 쓴 부분을 김기수 교수님께서 한번 좀 읽어주시죠.
예. 예. 이제 내 일은 끝났다. 유피테르 대신의 분노도, 불길도, 칼도, 탐욕스러운 세월도 소멸시킬 수 없는 나의 일은 이제 끝났다. 내 육체 밖에는 앗아가지 못할 운명의 날은 언제든 나를 찾아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내 이승의 삶을 앗아갈 것이다. 그러나 육체보다 귀한 내 영혼은 죽지 않고 별 위로 날아오를 것이며 내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로마가 정복하는 땅이면 그 땅이 어느 땅이건 백성들은 내 시를 읽을 것이다. 시인의 예감이 그리지 않다면 단언하거니와 명성을 통하여 불사를 얻은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와, 멋지네요. 우리 교수님 목소리 톤이 약간 아나운서 톤 같아요. 왜 옛날에 저희 어머님 세대에 들었던 대한뉴스 이런. 교수님 한 번만 대한뉴스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예. 대한뉴스.
비슷하죠. 오. 그죠. 아나운서 톤. 와, 네, 멋있었습니다.
권진영 씨한테 딱 걸리셨네요. 네. 네. 아, 정말 이렇게 변신 이야기 읽기가 쉽지 않은데 이름부터 생소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쭉 정리를 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네, 함께 해 주신 건국대 김길수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변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5924님 조금씩 알게 되면서 감탄을 자아냅니다. 고전일기에서 들려주시니 더욱 좋아요 하는
네.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김선희님 네덜란드서 출첵합니다. 와,
야, 네덜란드에서까지 듣는 방송 EBS FM 고전일기입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10월 25일 금요일, 제목 진정한 변신을 꿈꾸자. 이제야 알았다. 애들이 왜 변신 로봇에 그렇게 환장을 하는지, 트랜스포머랑 아이언맨 4는 언제 나오는지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리는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그게 다 태고적부터 쌓아온 문화적인 배경이었던 거다. 하지만 변신은 아무나 하나. 그리고 변신이라도 다 변신인가? 미장원 가서 머리 스타일 하나 바꾼다고 변신인가? 후주근은 추리닝 벗어 던지고 슈트발 날리기만 하면 뭐 그게 변신인가? 겉모습만 바뀌는 거 NO! 진짜 변신은 속이 변해야 한다. 억지로 바뀌는 거 NO!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시켜서 자발적으로 변신해야 그게 진짜 변신이다. 나의 의지로 낡은 나를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변신. 아무리 지위가 환경이 달라져도 내 본모습을 잃지 않는 변신. 그래서 변신이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변신의 완성!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악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 D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낚시대의 명가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시대를 드립니다.
미눔사에서 변신이야기 보내드리고요. 상상비앙에서 명로진 선배님의 장자가 묻는다 누구냐 넌 보내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국립극단의 연극 노란달 옐로우문에 초대합니다. 홈피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
네. 피타고라스였습니다. 네,
최영규님은 중딩 수학 시간에 귀에 못이 박힌 피테가고라스. 이제 그리운 이름이라고 하셨고요.
네. 네. 그리고 선물 받으실 분은요. 반디로 김지연님, 김혜숙님, 김선희님. 예, 네덜란드에서 계신 분인데.
네덜란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선물 어떻게 할지.
갑니까?
그래도 가야죠.
오, 간단해요?
오, 간답니다.
네, 네. 네덜란드로 국제항공으로 보내드립니다. 김지,
네.
김선희님. 그리고 6135님, 6939-7313님, 그리고 최형규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홈피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28일 저녁 7시에요. 저녁 7시에 스튜디오를 활짝 오픈합니다. 고정의 일기 애청자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김원중 선생님과 함께하는 한비자 오픈 스튜디오. 아, 저희가 열 예정입니다. 마지막 곡은 반대로 김외순 씨가 신청하신 거미의 미안해요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기의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